We come now to study another beautiful facet of the gospel diamond.
복음의 다이아몬드의 다른 아름다운 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So far we have seen the good news of righteousness.
의의 아름다운 면을 보았죠?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의 면을 보았습니다.
Now we move to look at another facet of this beautiful gospel diamond called the doctrine of adoption.
양자됨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both an abandoned orphan and a convicted criminal under sentence of death.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버림받은 아들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선고를 했습니다.
You have just heard a knock at the door.
그런데 우리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A messenger from the king has arrived with a message.
왕이 신하를 보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He has remarkable news from the king himself for you.
왕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The messenger tells you that you are now pardoned for all the laws that you have broken.
왕으로부터 파견된 대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사면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But there is more news than that.
그러나 그 사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다.
The king's messenger goes on to tell you something utterly amazing.
왕의 메시지는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You are told that you have now not only been pardoned, but you have been adopted by the king into his very own family.
너는 사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그 가족의 인원으로서 양자로 선언됐다는 것입니다.
Imagine how you would feel if such news came to you.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You would be flooded with all kinds of emotions.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의 홍수가 밀려올 것입니다.
You would be flooded with all kinds of questions.
또한 여러 가지 의문도 일어날 것입니다.
What does this mean for me that I've been adopted by the king?
내가 왕의 입양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What will the impact of this decision have on the way I live my life?
왕의 이런 결정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You'd want to know more about this king.
이 왕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게 될 것이냐?
You'd want to know more about this king's family of which you are now a part.
자, 그리고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게 될 것이냐?
Your curiosity would be raised even higher after you learn this truth.
여러분은 여러분의 호기심이 그것을 다 알아서 더 증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The king has only one natural son.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나서 더 호기심이 생긴 것은 그 왕은 왕이 낳은 자연적인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And then you learn that the king has chosen to give you now all the rights and the privileges that were previously granted only to that one natural son.
왕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특권을 이제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that the king had granted to the one natural son, he has now granted to you.
왕의 원래 그 아들에게 줬던 모든 특권을 이제 나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This good news would be very hard to believe at first.
처음에는 이 기쁜 소식이 참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This good news would need time to sink in before you could grasp what monumental good news it really was.
이것이 얼마나 비현비적인 소식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But when you truly begin to grasp its meaning,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it would be impossible for you to ever be the same person again.
여러분은 절대로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The good news that I have to share with you today is this.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This story is not simply a fairy tale.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It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that make up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You see, God means for your life to be transformed by your understanding of all the blessings that are yours in the gospel.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God means for your life to be transformed by your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are your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이.
In our last session, we studied the good news of justification that is now ours through faith in Christ.
지난 시간에 칭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n this lecture, we now take a look at a second legal blessing that is now ours in Christ.
그건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축복입니다.
This is what the Bible calls adoption.
자, 이제는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I proclaim to you the good news that you are adopted into the family of the King.
여러분은 왕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riches of our inheritance, let's look to God's Word.
우리 유산, 우리 기업이 얼마나 풍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I bring to your attention three primary texts related to the concept of adoption.
자, 이 양자됨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룰 세 가지 중요한 요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Notice first in Galatians 4, verses 4 and 5.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이죠.
Here Paul says, When the fullness of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Born under the law,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Now notice the climax of that redemption.
이 속량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the very end of verse 5.
이 그 결정은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Paul makes the same point in Romans 8, verse 15.
바울도 로마서 8장 16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he says, You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slavery leading to fear.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But you have received a spirit of adoption as sons.
양자 영을 받았다.
By which we cry out, Abba, Father.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In Galatians 3, 26, he says, For you are all sons of God.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You and I are meant to be like that person in the story that I just shared with you when we hear such truth.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는 그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How could this be that I, a lawbreaker, am not just pardoned, but I have been adopted into the king's family?
나 같은 범죄자가 죄 용서를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How could it be that every right and privilege he had previously granted only to the one natural son is now mine?
왕의 원래 자연적인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줬던 모든 특권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This knowledge is too rich. It's too deep. I can't grasp it.
이 지식이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That is why this good news of adoption must continually be preached so that it will be understood and grasped.
그러므로 이 양자됨의 복음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설교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This is why what it means to be a preacher of the gospel is to be a preacher of the promise of adoption.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양자됨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We must follow the model of the Apostle Paul and preach this promise and blessing of God because people don't believe it. It's hard to believe.
사실은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And yet when it is believed, lives are radically transformed.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The writers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saw this doctrine as very important.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이 이것을 매우 중요한 교리로 여겼습니다.
They saw this doctrine as so important that they dedicated an entire chapter to the doctrine of adoption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어떤 장 하나 전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바로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That was chapter 12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2장 전체가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The confession's emphasis on adoption goes back to the emphasis of John Calvin on adoption.
존 칼빈부터 여기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John Calvin often referred to the doctrine of adoption in his writings again and again.
존 칼빈은 그 책을 읽으면 양자됨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I. Packer put the importance of this doctrine in this way.
J.I. Packer는 그 양자됨의 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said, I will give you a way to judge how well a person understands Christianity.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그 관건이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Find out how much that person thinks about being God's child.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복음의 이해 정도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Packer says, "You want to know how well somebody understands Christianity? Find out how much they make of being having God as their father."
얼마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본질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녀인가는 것을 그의 삶에서 깨닫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Packer teaches, "If this is not the thought that prompts and controls the worship and prayer and outlook in life," it means he doesn't understand Christianity at all.
바로 이 진리에 의거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독교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Packer's point is that when the doctrine of adoption is understood and believed, it will transform your worship.
즉 양자님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예배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When the doctrine of adoption is understood and believed, it will transform your prayer life.
양자님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기도 생활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When the doctrine of adoption is fully believed and understood, it will transform your whole outlook on life, especially trials of life.
양자님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Packer also makes this point in his book,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을 교차 행하라는 그의 책에 이렇게 제이 패커가 말하고 있습니다.
He said, "If someone asked me to focus the New Testament message in three words, this is what I'd say."
어떤 사람이 신약의 복음을 세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He said, "My proposal would be."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요.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이라고 말할 것이라 했으면 속죄를 통한 이방이라고 했습니다.
In the last message, we looked at the concept of propitiation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제가 이 속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드렸습니다.
In this message, we look at the doctrine of adoption.
자, 이제는 이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J.I. Packer says, "The test of you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s your understanding of propitiation leading to adoption."
양자, 속죄를 통한 이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려있다랬습니다.
Packer writes, "I do not expect to meet a richer or more pregnant summary of the gospel than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
속죄를 통한 이방이라는 이 단어 이상으로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So,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good news, let's study a little bit more in depth what the doctrine of adoption means.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의 교리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Let's start by defining this concept of adoption biblically.
자, 이방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To be adopted is to be given a special position in relation to God.
자,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The word adoption in the Bible places the emphasis on the fact that God has taken a people who were strangers and placed them in a high position as children in His family.
즉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을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Professor John Murray defines adoption in terms of the legal dimension.
John Murray는 법률적인 용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He says adoption is an act of transfer from an alien family to the family of God Himself.
이방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가족으로 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Author James Buchanan describes the relationship of adoption with these words.
제임스 뷰캐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say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pardon, acceptance, and adoption are distinct privileges."
용서, 용납 그리고 양자됨은 각각 아주 특권이다 했습니다.
Buchanan says, "The one privilege rises above the other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stated."
이 중에서는 자꾸만 더 증가해간다고 했습니다.
There is first pardon.
처음에 용서가 있고.
Then there is acceptance.
그러고 용납함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고.
Then there is adoption.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양자됨입니다.
And Buchanan writes, "The first two properly belong to the sinner's justification."
자,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은 치유와 관련돼 있죠.
These are founded on the concept of God as ruler, and we are subjects.
예, 하나님은 용서와 용납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는 신하다 이런 개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But the concept of adoption is radically distinct from the concepts of justification.
그러나 양자됨의 교리는 칭의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The concept of adoption is founded on a nearer, more tender, more endearing relationship with God as Father.
이 양자됨의 특징은 더 부드럽고 더 친근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portrays God as judge.
신의 교리는 하나님을 심판관, 재판관으로 묘사합니다.
The picture is painted of a courtroom in the heavenly places.
즉,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재판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It is great to be a pardoned criminal by the heavenly judge.
하늘나라의 재판석에서 큰 범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But the picture of adoption is radically different.
그러나 양자됨의 교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Here is not the picture of the courtroom, but the picture of the home.
이것은 재판장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Here is not the picture of ruler and subject.
여기는 통치자와 신하의 그림이 아닙니다.
Here is the picture of loving father and son.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정의 그림입니다.
Buchanan writes, the privilege of adoption presupposes pardon and acceptance.
즉, 뷰캐넌이 말하기를 양자됨이라는 것은 용서와 용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nd he makes the point that adoption is higher than either pardon or acceptance.
또 그가 말하기를 양자됨이라는 것은 용서와 용납 둘 다보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In Ephesians 1:4, we see this truth unfolded.
에베소 1장 4절에 이 진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Here we find that if you are a believer in Jesus Christ, you were chosen by God from eternity past.
네가 믿는 자라면 너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Notice in this text that Paul tells us God set his love on you before the world was ever even created.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God purposed to join you with Christ.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그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Notice here in Ephesians 1, we see that before the world was ever formed, God set you apart to be one who is holy and blameless.
이 세계가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But now please notice very carefully verse 5 of Ephesians chapter 1.
그러나 여러분 아주 조심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세요.
Here you learn the goal of God's election.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It was so that he might adopt you as his own child.
그 목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ultimate goal was not merely justification.
즉, 궁극적인 목표는 칭의만이 아닙니다.
The ultimate goal was not simply legal declaration.
즉, 궁극적인 목표는 법률적으로 말해서 그에게 의로운 선언하는 것뿐으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The ultimate goal was adoption.
궁극적인 목표는 이간입니다.
Notice the text.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로 입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Notice the apostle John's word in John 1 verse 12.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의 말을 보십시오.
Here we learn that although God is the creator of all peopl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지만
God is not the father of all peopl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He is only a father to those who receive Jesus Christ.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아버지만 되는 것입니다.
Notice John 1:12.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m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Sonship to God is not a universal status which one enters into by natural birth.
자연적으로 출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Sonship from God is a supernatural gift which you receiv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Adoption is one of the highest promises of the gospel that must be proclaimed by ministers of the gospel.
입양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진술로도 가장 고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리로 선포돼야 합니다.
To simply preach the gospel as justification is a very limited, truncated understanding of the good news.
여러분, 칭의만 설교하면은 복음을 여러분은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It's the good news is far more than people are pardoned criminals.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good news is that they are adopted sons and daughters of God.
복음의 핵심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adoption has been called by J.I. Packer the highest privilege that the gospel offers.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복음이 제공하시는 가장 높은 특권이다 이렇게 J.I. Packer가 말했습니다.
You see, many today look to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s the highest blessing of the gospel.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가장 큰 축복이 죄 용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you were to ask the typical Christian, what's the highest blessing of the good news of the gospel?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통 크리스천들 만나 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라고 물면은
Typically they would say the forgiveness of my sins.
죄를 용서 my sin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We have much better news than that.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소식이 있습니다.
It is true. It's good news to be a pardoned criminal and to be forgiven.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큰 소식이죠.
But the good news is much deeper, much richer. It's also adoption.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입양됨입니다.
We must proclaim that to be declared forgiven by God is just the necessary step to be adopted by God.
용서받는 것은 입양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You see,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s a legal concept.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It is one where God is presented as judge who makes a legal declaration about your status.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여러분의 법적인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As the judge in the heavenlies, he declares you not guilty legally.
즉 법적으로 하늘의 재판관으로서 여러분을 죄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But adoption is legal, but it's more than legal.
양자됨도 법적인 용어지만 그것은 법적인 용어 이상입니다.
It is also a family idea.
이것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It is conceived in terms of love.
이것은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 있습니다.
It views God as a compassionate, loving father.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You see, to be right with God the judge is a wonderful thing.
물론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As Luther said, it is the fundamental blessing of the gospel.
루터가 말하기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to be adopted and loved and cared for by God the Father is even greater.
그러나 하나님에서 양자가 돼서 돌보심을 받고 사랑받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So in the remaining moments, I want to highlight just a few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that you have now been promised by God.
하나님께서 양자됨으로서 무슨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나는 것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I have really good news for you today.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od has granted you
하나님께서 무슨 주셨느냐?
Wonderful privileges as an adopted child.
양자됨으로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three of them that the Bible tells us.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He promises you immediate access into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로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Secondly, He promises to provide for all of your needs.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And third, He promises you the privilege of loving discipline and never punishment.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징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great your sin might be.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Let's look at these one at a time.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Let's look first at the blessing of immediate access into the Father'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
The Bible teaches that the good news is that those who have faith in Christ now have been granted immediate access into the Father'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concept as it has been pictured for us in the Old Testament.
여러분 구약에 이 그림 있죠?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 presented Himself as the self-existent, holy God.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의 거룩한 자라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The whole spirit of the Old Testament religion was determined by the thought of God's holiness.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constant emphasis in the Old Testament was that man, because of his sin, must humble himself and be reverent before a holy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라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But Packer likes to make the point. In the New Testament, we find the good news that things have changed in the New Covenant.
패커가 말하기를 신약 시대 와서 이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God is still holy.
하나님은 아직 거룩하시나?
And man is still required to revere God as holy.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해야 되지만
But in the new covenant, something new has been added.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In the gospel, a new factor has been added that wasn't there.
이 새로운 신약에 있어서 교회가 없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New Testament believers are told to relate to God as their Father in a new and more rich way.
이제 신약에서는 새롭고 또한 더 풍부한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The stress of the gospel is not on the difficulty and the danger of drawing near to a holy God.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The stress of the New Testament is on the concept of boldness and confidence by which we approach God.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is boldness and confidence springs from faith in Christ.
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Just as the Son could approach the Father, I can approach Him.
어느 아들이든지 아버지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We see this truth also in Romans 8:15.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부도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것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Here we are told that we are now to call out to God with the phrase Abba, Father.
아바 아버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Here we have the Aramaic phrase of intimacy used by a child.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람어의 어린애들이 쓰는 용어죠.
Now, many of you know that I have three daughters.
여러분, 제가 딸이 세 명 있습니다.
I love my daughters.
제 딸을 제가 사랑합니다.
I give them unlimited access to their father.
우리 딸은 아무 때나 나한테 스스럼없이 올 수 있습니다.
My daughters know that whenever they need me, they can call me at any time and any place, eve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내 딸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필요하기만 하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don't give that kind of access to anyone else except my wife.
그러나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내 딸과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Two of my girls are teenagers.
예를 들어서 제 딸 둘은 지금 티네이저입니다.
This is why you really need to pray for me.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If my girls are at school and they find themselves in the middle of a crisis, They know they can always call me at the seminary.
그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든지 신학교로 전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y have a special number, and all they have to do is call that number, and they have immediate access to their father.
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화번호를 그들은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나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interrupt me at any time.
언제든지 나를 방해하면서 나에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And I take great pleasure in hearing that soft little girl's voice when they call.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내 딸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듣는 것을 나는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makes me lonely to even talk about it now, so I'll move on to the next point.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good news that I have to proclaim to you is this.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How much more does your heavenly Father take pleasure in giving you access to Him?
얼마나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ou see, the doctrine of adoption is meant by God to be a great comfort to you.
바로 이 양자됨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The doctrine of adoption is meant by God to especially comfort you when you are hit hard by the many trials of life.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You see, some of you are suffering. Great trials right now.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분들은 인생에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nd God means for you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oday.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다.
He wants you to hear that He is your heavenly Father and He loves you.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He is not like insensitive and uncaring authority figures you may have seen in the past.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어떤 권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He is always accessible to you in time of need.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가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When your world begins to crumble all around you,
당신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때,
you must learn to run to your heavenly Father and crawl up into His lap.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무릎에 가서 올라가야 됩니다.
You must learn the good news that you can sense His loving, all-powerful arms around you.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사랑을 가득한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This is the promise of immediate access to the Father's love.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약속입니다.
The problem is we have a hard time believing that that's true.
문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God has given the church ministers of the gospel.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셨습니다.
And to assume our calling means that we preach the good news of adoption because people who are struggling don't believe that this is true about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삼아주신 바로 이 진리를 교회에 선포해가지고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proclaim to them the beauty and the riches of this promise of immediate access into the Father's presence.
하나님께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의 진리를 교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But the good news of adoption is more than this.
그러나 양자됨의 교리는 이것 이상입니다.
The second point I would like for you to see is that in adoption, God promises now to provide for all of your needs.
두 번째 필요는 그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It is amazing to study the Sermon on the Mount and see how the doctrine of adoption how many times Jesus uses the image of Father.
여러분 산상 교훈을 보시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s in this sermon that Jesus taught you not to worry about all the necessary provisions of life.
너희들 매일매일의 생활 필수 공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If you were to hear the words of Jesus in that sermon, this is what you would hear about the Father's love.
여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You have a heavenly Father who loves you and who will always provide for every need that you have.
너희들의 아버지 천국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want you to listen to these words of Jesus as if you are hearing them for the first time.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Hear the promise of adoption. Hear the good news of adoption in these words of Jesus.
바로 여기에 양자라는 원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Please read
Matthew 7.
Even more than that, we see in Matthew 7:7 through 11 the same truth.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도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Here Jesus taught that we should approach God much like the bold and fearless child approaches his parents.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담대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아들처럼 나가라는 것입니다.
Notice the picture that Jesus paints here.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보세요.
This bold and fearless child is not afraid to ask his parents for anything.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가는 자녀는 아버지께 어떤 것이든지
But this bold and fearless child can count completely on the Father's love.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Does this mean that God, a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ways give you what you ask for?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Of course not. Not at all.
물론 그렇지 않죠.
Any more than I, as a loving father to my children, will give them everything they ask for.
내가 아무리 내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다 주지 않습니다.
But like any good father, God reserves the right to say no to our requests.
어떤 좋은 아버지라도 다 자녀들이 얘기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he says yes to us.
그러나 y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he says no, not that, not now.
어떤 때는 그런 거는 아니다, 너 혹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he says, wait.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ut as your heavenly Father, you must know this.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You must know that he promises always to give you exactly what you need.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So I have this good news to share with you today.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좋은 뉴스를 전하기 원합니다.
If you don't have something now that you long for,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것을 받지 못했다면,
you can know that it is not best for you to have it right now.
아마 그것은 지금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Believe in the good news of the gospel.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Trust in the Father's care of you.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세요.
Know that His timing is always perfect.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Cling to the promise that you will always be provided for by your loving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것을 항상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One final privilege that is now yours as an adopted child of God.
마지막 특권 보겠습니다.
It is the privilege of the Father's loving discipline.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We must be very clear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unishment and discipline.
벌과 처벌과 징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God's punishment for your sin and God's discipline.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징계는 큰 차이가 있어요.
You see,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that since God has already punished Jesus for your sin, He has therefore promised that He will not and cannot punish you for your sin.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안 됩니다.
See,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that because God has punished Jesus, God cannot punish you for your sin.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God cannot do.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The Bible teaches that God cannot lie.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And it is also true that God cannot punish you for your sin if you are in Christ.
하나님 또 하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형벌할 수가 없습니다.
The reason why He cannot punish you for your sin is because He has already poured out the fullness of His wrath for your sin on Jesus on the cross.
우리 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like a loving earthly father, our loving heavenly father still does not spoil His children.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스포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in Hebrews 12, verse 6, we read that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벌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So you must know that the Father's loving discipline and the trials of your life are not meant to harm you. They're not meant to punish you.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When the trials and the hardships of life come, you can know the good news. God is not punishing you for your sin.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벌하실 수 없다는 복음입니다.
He may be disciplining you as a loving father, but that's not the same as punishing you for your sin.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You see, the Father's loving discipline is always designed to make you more like Jesus, His one and only divine Son.
하나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As a child of God, know this truth.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All of your trials are ordered by your loving heavenly Father.
우리의 모든 당하는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에서 다 주문된 것입니다.
And they are ordered for the purpose of causing you to grow spiritually.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You see, in this world, the children of royalty have to undergo extra training and discipline.
여러분, 요즘에도 왕가에서 태어난 왕자는 다른 평민보다 훨씬 심한 훈련을 받습니다.
Children who are not children of royalty are able to escape such fatherly discipline.
예를 들어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But as a child of the king, you must undergo discipline in order to be shaped for your high destiny and calling.
왕자로서 태어나면 왕이 되어야 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This is the destiny of the children of the King of Kings.
이것이 바로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You see, throughout your life, know that God is training you for that great inheritance that awaits you in glory.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의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He is using your present trials and problems to chisel you into the image of His own Son.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다듬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And sometimes that chiseling process is painful and very difficult.
다듬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체험일 수 있습니다.
At such times you must remember the promise of God found in His Word.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니다.
At such times you must believe in the good news of the adoption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시련이 올 때마다 이 양자됨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When the trials of God come, you must rest in this truth of the gospel.
시련이 올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I invite you now to look at Hebrews 12 verses 7 through 13.
히브리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Here, as this text is read, I want you to hear the voice of God as His Spirit takes His Word and receive this encouragement in your present hardship.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디 아니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공경할 것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죄는 잠시 시작의 때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찬양하게 하시느냐. 우리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필요한 선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쓰는 다리로 하여금 오래지고 지지 않고 그쵸 받게 하라.
So whatever trial you may now be facing, let me encourage you with these truths.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혼란을 당하고 시련 당하는지 이 진리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irst, you must know your identity as the Father's child.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세요.
In 1 John 3 verse 1, the apostle John made this point.
요한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said,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일컬어 먹게 됐다.
You see, only when you believe in the good news of adoption can you maintain an assurance of God's love when you're facing trial.
양자의 복음을 믿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It is so easy to have the trials of life cause you to begin to think, surely God can't love me because this is happening to me.
시련과 혼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How could God be a loving God when this has happened in my life?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It's at times like those that you need to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바로 그런 시련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That this is not punishment.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ut this is the Father's loving discipline.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This is not for your harm.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This is for your good.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생겨진 것입니다.
Believe in the good news of the Father's love. Only when you believe in this good news,
이 복음 믿을 때만,
are you able to stand strong when the trials of life come.
여러분은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Only the person who has grasped this truth of adoption can make sense of Romans 8:28.
이 양자됨의 진리를 파악한 사람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ere God tells u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that love God.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One day someone asked a father of four, "Why do you love your children?"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를 네 명 가졌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물어봤습니다.
The father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said,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they're mine.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The children did not need to do anything to keep the father's love.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e simply loved them because they were his.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니다.
So it is with those of you who trust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amazing love is that He loves you with the same love that He has for His one and only Son.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Amazing, radical love.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혁명적인 사랑입니까?
We are meant by God to preach this amazing, radical Father love.
놀랍고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야 됩니다.
This is the message when proclaimed will bring liberty and freedom and joy.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설교하시면 교회에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날 것입니다.
For this love will motivate people to trust him and to obey him and love him more no matter what happens in life.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You see, the good news of adoption is that if you are in Christ, God is really your father.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This is not your home. Heaven is your home.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라 하늘의 고향이십니다.
And every day is one day nearer to your eternal home.
그리고 매일매일은 영원한 집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And every day God is preparing you for your eternal destiny with Him as your father.
매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날을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So in the meantime, you must learn to trust in His adopting love for you.
그때까지 우리는 양자됨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I know that many of you are facing trials at this time.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at your heavenly Father knows your problem.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of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hat He promises to provide for that need, that you are, that burden that you're carrying right now.
여러분 지금 부담받고 있는 그 필요를 아버지께서는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Never forget that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까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One of the great hymn writers put it this way.
그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He said, "To see the law by Christ fulfille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면서 볼 때,
and to hear His pardoning voice,
그리고 그의 용서하는 음성을 들을 때,
transforms a slave into a child.
종을 자녀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볼 때,
and duty into choice.
우리의 의무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I want us to take this truth of the adopting love of God and now ask God to take this truth from our minds to our hearts.
여러분, 이제까지 들은 양자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o no matter what trial you are facing, I am asking you now to use this hymn day by day.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지금 겪고 있더라도 지금 부르고자 하는 이 찬송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Let this hymn be the means by which you are reminded of the good news of the Father's love in the midst of your trials.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도구로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As children of the King, praise Him for His promised provision as your heavenly Father, even in your trials.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기.
For I proclaim to you the good news of the Father's adopting love for you.
하나님의 양자의 사랑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Let us praise Him for that love now.
그 사랑 때문에 자 우리 찬양합시다.
Let's stand together.
자 같이 일어나겠습니다.